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 신유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특별한 병고침이 특정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은 주로 목사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나은다라고 믿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주로 이제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극단적인 곳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성령 회방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이 성령 모독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들도 그러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사도들의 자리에 자신을 똑같이 대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자를 고치시고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이 11장 본문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주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분명히 병 고치심을 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것,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특별히 세움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증거로 그 기적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치유하신 의도,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강조하고자 한 의도에 맞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믿음만 있으면, 나도 은사만 있으면 똑같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의도가 아니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보고 확신을 해야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더 굳건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이전에 그 당시 주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요,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살펴본 본문에는 이 주님의 기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었죠. 그중 하나는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 예. 마태복음 계속해서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귀신 추방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예, 마태복음에 한 번 쓰인 아주 놀란 그런 표현을 써서 매우 놀라며 주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의 그 대단함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였었는데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호의는 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무리일 뿐이라는 거죠. 단지 더 좋은 방향으로 태도가 변한 것만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바리새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도 무리들과 똑같이 주님의 능력을 봤죠. 그런데 무리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주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렇게 둘로 나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무리와 바리새인들은요, 이 두 그룹 거기에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두 이 사람들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무리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주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도 그들은 아직 회색지대에 있었고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나 주님을 비방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부터 한 절씩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일단 31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냥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관계없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30절, 바로 앞에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30절에 말씀하신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해치는 자에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사함 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요.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신유의 능력을 베푸는 것에 반대하면, 혹은 더 심한 것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그 목사의 말에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에 대한이라고 해석된 부분은요, 사실 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번역만으로 봤을 때는 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온 32절에 나온 이 예수님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기 31절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죄와 모독과 지금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모독을 하든지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한층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들만이 아니고 심지어 인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케이스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주 분명한 예가 있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음에도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로서도 놀랍게 사용하신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만 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 것은 분명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할 만큼 너그러우셨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길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요, 모든 죄, 심지어는 주님을 거역한 죄까지도 분명히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것은 절대로 용서 불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죄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용서 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절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별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하시길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 안에 특별히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하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갈리는 양과 염소의 구별 중에서 특별히 염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뭐를 하면 너는 성령을 거역했으니까 구원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 인간 예수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분명 성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요, 그 거역은 베드로처럼 아직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인간 예수를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회개할 기회와 사함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는 거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역은 아직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 중에 양의 쪽에 설 시간과 가능성이 이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앞에선 백부장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눴었죠. 주님을 향해 십자가형을 집행한 걸로 보이는 그도 구원받을 기회는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이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2000년 전 그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성취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시고 적용시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일의 핵심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즉 그런 병 고치시고 귀신 추방하고 하는 일들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뭐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즉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능력을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목적이 그렇다면 그런 성령님을 거역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수단들, 병고침, 귀신 추방을 부정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병고침과 귀신추방은요, 그 당시에 진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앞에서 일어나 버렸는데 뭘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병고침, 귀신추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 본질을 부정하고 거스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일하신 그 목적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다 한번 그냥 뭣도 몰라서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꾸준히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불신앙을 가리켜 말함이 아니고 성령을 보통으로 항거함도 아니고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도 아니고 율법을 범함도 아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밝혀진 복음을 거스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목적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자,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이니까 그는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자고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를 거역하고 회방하니까 당연히 사심을 못 받죠. 예, 믿지도 않았는데요. 당연히 사심을 못 받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인데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멸시하는데 어떻게 사심을 받겠습니까?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강하게 반대해온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성경적 지식에 의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런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주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대적한 것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을 대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의도 자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주님의 병고치심과 귀신 추방하심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말을 했죠.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대놓고 성령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보인 모습은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에 아주 적합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논쟁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 성령 모독의 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가 이런 것이라면요. 이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예수 믿고도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신 그분을 모독하는 것, 즉 예수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거부하고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진정으로 이미 믿은 거듭난 성도는요, 절대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죠. 아니, 이미 어떻게 보면 모독 가능한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전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분을 어떻게 모독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았다가 성령을 모독해서 구원해서 탈락되는 그런 일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진짜 거듭난 성도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에 역행하는 성령 모독죄는요, 성도라면 절대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단회적으로 그냥 어쩌다 실수해서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구원을 잃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와 관련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절대 지을 수 없는 죄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본문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려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왜 이 말씀 갑자기 하셨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무슨 어떤 잘못 하나 한 것에 대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속했냐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나무가 좋은데 어쩌다 실수해서 열매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는 어떤 풍파가 와도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안 좋으면 그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나무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거스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좋지 않은 나무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본질에 따라서 다르게 맺히게 된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속했는가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주께서는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설명을 지금 해 주신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했던 이 눈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정확히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지만 세례 요한에 이어서 주님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욕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 가장 선하고 가장 말씀대로 사는 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이고 그런 안 좋은 나무에서는 그들 마음에 가득한 나쁜 열매인 악한 말이 가득 차서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그런 독설들을 아주 감정적으로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주께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죄를 직접 짚어주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을 자,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요, 뭐냐면 선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33절과 34절에서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이 어떠한지의 그 문제를 다루셨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35절에서는 보고, 보물창고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선인과 악인이 각각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그 모습을 각각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창고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꺼내는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34절에 말씀대로 마음에 이 가득한 것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올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마음의 보물창고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우발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곳, 그 마음 속에서부터 각자 마음의 보물창고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고요,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마음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모든 생각이 그 월드컵에만 집중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축구 얘기만 했습니다. 박지성이 골 넣었다, 안정환이 골 넣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그 당시 한 달을 지냈죠. 그 당시 제 마음의 보물창고에는 온통 월드컵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구 이야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보물창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봐야 하고 등등 정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거기서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그 말들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돈 버는 것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었습니까?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듭난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미 새 사람이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렇게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바로 그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느 날 무슨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억지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요, 우리는 절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짓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도 성령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임에도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르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데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갈 때에 마음속 보물창고에는 정말 맨날 다른 것만 가득히 차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물창고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향한 그 열망으로 가득하지 않다라면,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늘 다른 어떤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오로지 그러한 것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일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크신 일을 이루시고 전혀 자격 없는 나에게 그 구원의 큰 은혜와 하늘에 넘치는 복을 이미 주셨는데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지를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와는 관련 없는 그냥 잡다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에 그런 자신을 돌아보시며 정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정말로 특별할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 대적하는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편에 놓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정말로 묵상하시고 정말로 찬양하시고 또한 그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께 온전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밝히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